지난 시간에 그 설교에서 다윗은 아비아달의 방문을 받고 사울과 도에게 의해서 초토화된 놉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놉의 제사장들과 아이멜렉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탓,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과 피해당한 놉 사람들 그리고 아비아다를 향해서 회개와 자신의 가오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삶의 돌이킴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아다를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도피생활 가운데 고난과 연단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선과 성김을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최악의 사건들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낮추셨고 이제 변화된 다윗에게 새롭게 준비한 은혜를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 발생한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헤레스풀이라고 하면요, 다윗의 1차 도피생활이 끝나고 이제 3년의 그 기간이 끝난 것이죠. 이제 2차 도피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그일라라는 지명이 나오죠. 예, 그일라는 헤브론 북서쪽으로 약 13km에 떨어져 있고 이 당시 블레셋 지역에 있던 아둘람 남쪽으로 약 5km 지점에 떨어져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바로 이 그일라였습니다. 당시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던 헤레스풀에서 약 북쪽으로 9km 지점에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아둘람 지역에 주둔하던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국경에서 근접한 그일라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타장마당이라고 1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추수된 곡식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전투력이 없던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거민들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다윗의 진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소식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직접 블레셋 침공을 목도한 사람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침공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소식이 원래는 이 침공 소식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사울이 이미 백성들의 보호자로서 신망을 잃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그가 고난 중에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 왕과 같이 역임을 받는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다윗은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다윗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의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것이죠. 도피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다윗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죠?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미친 짓도 하기도 했습니다. 모략을 세우기도 했고요. 아내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또 힘 있는 사람들, 제사장과 선지자를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할 수 있는 별의별 짓을 다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전에 없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런 중요한 상황의 순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드와 모압, 노베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크게 저지른 다음에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게 되죠.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왔지만 해결이 안 될 뿐더러 더 큰 문제를 야기해 왔다는 것을 다윗은 직접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생명을 담보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공동체로 새로이 받아들인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가 다윗의 진영에 오게 되면서 다윗은 실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물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어버린 가난하고 소외된 한 영혼을 받아들인 이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너무나 큰 축복을 다윗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에 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는요 바로 할례받지 못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가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여기서 구원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샤로 이스라엘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했던 사사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 다윗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사사들과 같은 직능을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다윗을 점점 부각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꼭 어떤 일을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일을 주저하며 다윗에게 반대를 표명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군대는 히브리어 마르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어원은요 아라크라는 이 배열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식탁을 준비하다, 떡을 진설하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오와 열이 정확한 항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처럼 허접한 군대가 아니라 잘 갖춰져 있는 군대를 연상시키며 이로 인해서 이 막강한 군대 앞에서 다윗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가 여러분들 바른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어떠세요? 주로 여러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지지하는 입장이십니까?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다음과 같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라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싸우면 이기고 한 번 싸우면 진다라는 것이죠. 적도 모르고 나의 상태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고백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틀린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인 사울왕이 위협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다윗의 공동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이렇게 대적의 공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사울보다 더 막강한 군대를 지니고 있던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공동체의 이 상황은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코가 넉자입니까? 석자입니까? 석자다라는 것이죠. 오비삼척이라는 말이죠. 코가 아니라 이 콧물을 가리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에 콧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닦아도 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하고 급격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의하면 다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시며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셔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약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다윗의 공동체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 공동체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점점 더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또 장차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로 예비부대의 성격으로 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가축들과 곡식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본인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비참하고 잔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의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이 기존의 삶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왕정제도 하에 왕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가축을 착취하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백성의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다윗의 공로를 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도피생활 가운데 고난과 연단 중에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던 연약한 인생이 이제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한 소식이 뒤늦게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라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요,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 안에 이방인처럼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그릴라성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그릴라 포위 공격을 준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제 다윗의 최우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은, 에봇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다윗이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가치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광야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고귀한 왕인 사울은 잠잠한 가운데 비밀리에 악한 계획을, 속임수를 가지고 악을 꾀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항하여, 같은 편에 대항하여 군대를 동원하고 지식과 지혜를 짜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다윗은 에보단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고 있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거룩한 제비라는 뜻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제비가 존재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빛 제비가 있고요, 부정적인 어둠 제비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뿐 아니라 그릴라 거민들이 또다시 놉 사건과 같이, 놉의 그 주민들과 같이 오해를 받아서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도움을 간구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노예가 주인에게 도움을 간구하듯이 신하가 왕을 절대적으로 순종함에 따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지위를 종속된 존재,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인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릴라 지도자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정치적인 협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12절에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원수를,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원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는데 이제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는 그릴라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그들이 지닌 연약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릴라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장 몹쓸 인생들이 행할 법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은 얼마 전까지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다윗은 그릴라 지도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릴라 지도자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으로 오해를 받아 사울왕에게 이것이 잘못 전해져서 노읍 제사장들과 같이 같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서 자신의 권리, 이들을 살려줬던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그릴라를 떠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제 리더로서, 진정한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지키며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이 젖만 먹을 수밖에 없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 성장하여서 어른의 음식을 먹고 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과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과 같은 원수를 향한 증오의 마음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혹시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나의 시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나 한 목숨을 살자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넘기는 그릴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미숙한 다윗의 모습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었던 어린아이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오늘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선을 행하며 연약한 이웃을 돕고 도움을 베푼 다음에 자신이 했다라고 티를 내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는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이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한 서울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더 깊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새벽기도회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복술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발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물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복술자, 박수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던 그 대상을 향해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성장시키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응답을 경험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시는 존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